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어느 시점엔 북한과 대화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1일 국무부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북한의 적이나 위협이 아니란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에 용납되지 않는 위협을 가하고 있고 미국은 여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어느 시점 북한이 이를 이해하길 희망하고 있으며 그런 뒤 북한과 마주앉아 그들이 바라는 안보와 경제적 번영과 관련된 미래에 대해 대화를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틸러슨 장관은 현 상황의 책임이 중국에 있지 않으며 오로지 북한만이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다음 날인 지난 29일 트위터에 중국이 미국을 위해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었습니다. 미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2일 관보 게재를 하루 앞두고 온라인상에 공개됐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에서 미국 여권을 갖고 북한을 여행할 경우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모든 여권은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이어 보충정보 항목에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북한을 여행하거나 북한에 있는 미국민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제기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여행을 가고 현지에 머물거나 북한을 경유하기 위한 미국 여권은 특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모두 무효로 선언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군이 매우 특이하고 전례 없는 수준의 북한 잠수함 활동과 사출 시험의 증거를 포착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신포조선소에서 지난달 30일 이달 들어 세 번째이자 올 들어 네 번째 사출 시험이 이뤄졌다며 이는 북한이 잠수함 발사 능력 개발에 결정적인 미사일 부품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출 시험은 고압 증기를 사용해 미사일을 공중으로 밀어올린 뒤 엔진 점화로 발사하는 미사일 콜드 런치 체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출 시험은 북한이 최근 ICBM을 두 번이나 시험 발사한 직후 이뤄져 주목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해 실패한 터키 쿠데타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약 500명의 용의자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1일 이들 용의자 486명은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에 이끌려 터키 수도 앙카라에 위치한 법원으로 입장했습니다. 용의자들에게는 대통령 암살과 테러 모의, 살인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용의자들 중에는 쿠데타를 주도한 군 장성들과 군 비행 조종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약 4,500쪽에 달하는 기소장은 용의자들 가운데 50명에게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오려면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법원 앞에서는 이들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집결해 사형을 집행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의 측근인 카칸 아바시 씨가 파키스탄의 새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파키스탄 의회는 1일 아바시 석유 장관을 지난주 사임한 샤리프 총리의 후임으로 선출했습니다. 아바시 신임 총리는 이날 의회 표결에서 221표를 얻어 47표를 얻은 야당 후보를 물리쳤습니다. 아바시 총리는 샤리프 전 총리의 동생인 샤바즈 샤리프 펀잡주 수석 장관이 보궐선거로 의회에 진출할 때까지 과도 총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 지도자들은 집권당의 이 같은 움직임을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베네수엘라 정부에 평화적 시위자들의 조속한 석방과 시위 과정에서 사망한 10명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1일 성명에서 자택 연금 상태에 있던 야당 지도자 레오폴도 로페스 씨와 안토니오 레데스마 씨가 베네수엘라 당국에 의해 또다시 구금된 사실에 깊이 우려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베네수엘라 당국이 가택 수색을 포함한 과도한 무력 사용을 통해 이미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8월 2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공개됐습니다. 미국 여권을 갖고 특별 승인 없이 북한에 가면 그 여권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 강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 본토 전역을 사정 권한에 두게 됐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전 세계적인 대북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The DPRK's latest ICBM launch shows the urgency of this global threat and the need for all U.S.
북한 오늘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낮 최고 31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전 해상이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공개됐습니다. 미국 여권을 갖고 특별 승인 없이 북한에 가면 그 여권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1일 관보 게재를 하루 앞두고 온라인상에 게재됐습니다. 미국 여권을 갖고 북한을 여행할 경우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모든 여권은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개요 항목에 명시했습니다. 이어 보충 정보 항목에서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북한을 여행하거나 북한에 있는 미국민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을 제기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여행을 가고 현지에 머물거나 북한을 경유하기 위한 미국 여권은 특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효로 선언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며 별도로 나열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 기자 또는 언론인, 제한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공공에 알리기 위한 목적의 여행이 포함됐습니다. 또 적십자 임무로 공식 승인을 받아 여행하는 국제적십자위원회 혹은 미국 적십자 관계자, 급박한 인도주의적 고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도 금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 여행 금지는 해당 통지가 게재된 뒤 30일 이후 발효되며 국무부에 의해 연장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1년간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 강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의 노력을 치켜세웠던 것은 분위기가 전혀 달라졌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다음 날인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에 매우 실망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을 위해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그저 말만 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동유럽을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31일 중국이 대북 압박에 결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을 더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는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과의 대화는 끝났으며 중국은 그들이 행동해야 하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란 내용을 담은 성명에서도 중국이 마침내 중요한 단계를 밟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냉랭한 분위기는 3개월 전인 지난 4월과는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한 이후 중국에 대해 기대감 섞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That's a big step and they have many other steps that I know about. So we'll see what happens. It may be effective, it may not be effective.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당국이 북한산 석탄을 되돌려보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중국 당국의 결정은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움직임들 중 큰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며칠 뒤에는 취임 이전부터 줄곧 주장했던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 역시 북한 문제와 연계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거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it's not exactly the right time to call China a currency manipulator right now. Do we agree with that?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 문제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국이 실제로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도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자는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도 같은 달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 이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압박 의지를 시험해볼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4월까지만 해도 중국의 대북 압박 노력에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모습에서 중국의 조치를 미온적으로 평가하는 쪽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특히 미 재무부는 지난달 29일 중국 단둥은행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이는 미국 정부가 방코델타 아시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은행을 직접 제재한 조치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단둥은행에 취한 조치가 제3자 제재의 범주에 들어간다면서 앞으로 중국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7월로 접어들면서는 당국자들의 발언이 중국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는 쪽으로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지난 9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무역의 90%가 이뤄지는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며 중국이 도움이 되고 있지만 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6일 중국의 대북 압박 공조를 평가해달라는 BOA의 질문에 주목할 만하지만 고르지 않다며 더 많은 압박을 보기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의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 3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역할이 미흡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China's doing a lot less than it could. The trade numbers on China and North Korea are up.
북중 교역이 증가했고 동시에 시진핑 주석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은행이나 중국 내 북한 위장 기업들에 대한 폐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매닝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년간 이루지 못한 일을 단 몇 주 동안 중국이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완전하게 협력한다고 해도 그 노력이 결실을 맺기까진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미중 무역 문제를 북한 문제와 연계하는 것도 중국이 경제적 이득을 이유로 국경에서의 위험을 감수할 리 없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2차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후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잇따라 북한 정권 교체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북한 문제 해법으로 김정은 정권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30일자 사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내비친 점이 주목된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지난 20일 열린 한 안보 포럼에서 미 정부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 개발 능력과 핵 사용 의도가 있는 인물을 분리해 떼어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지난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이후 미국은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 정책은 침략이나 즉각적인 남북통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아울러 북한 내부의 장성들이나 정치 파벌에 의해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동북아시아의 안보도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정권교체 목표가 분명하게 명시되면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 같은 경제적 조치들을 추구할 정책적 도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과 엘리트들에게 김정은 일가의 범죄 실상을 알릴 수도 있다며 군 관계자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재앙으로 이끈다고 믿게 되면 김 위원장에 맞설 음모를 꾸밀 동기가 부여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또 중국의 경우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면 처음에는 이에 분노하며 미국 정부를 비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이미 김 씨 왕조에 대한 지지가 현명한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이 한반도 전쟁이나 북한 정권의 혼란스러운 붕괴보다 정권 교체 과정을 관리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29일자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정권 변화와 관련해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제이 레프코이치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레프코이츠 전 특사는 미국의 한반도 접근법에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하나의 한국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과제는 북한의 정권 변화 혹은 최소한 북한의 핵 야욕을 봉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국의 최고 이익이라는 점을 중국에 설득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전략을 제외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체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거나 영내 미군을 증강하고 단거리 미사일 등을 추가 배치하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자는 영내 불안정과 수백만 명의 난민을 초래하고 후자는 중대한 정치적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29일자 사설에서 행정부와 외부 전문가들이 제재 이외에 다른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톰 말리노스키 전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가 최근 인터넷 매체인 폴리티코 기고문에서 북한 내 정보 유입 강화를 주장하면서 북한 주민들에 의한 정치적 변화가 현 정권에 의한 비핵화보다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신문은 또 일부에서는 대북 제재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제재가 최상의 선택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 안에 두게 됐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전 세계적인 대북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The DPRK's latest ICBM launch shows the urgency of this global threat and the need for all UN member states to take action to diplomatic.
키티 나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3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 같은 국제적 위협의 긴급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UN 회원국들이 북한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최소한 UN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게 여기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미국 측에 포괄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긴장 완화와 육자회담 재개 등 외교적 해법 역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주장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China has been implementing the resolutions in good faith in a comprehensive way. And we urge other countries to do so. The fact that
류 대사는 31일 UN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진실되고 또 포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다른 나라들도 안보리 결의 이행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왔지만 아직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포괄적이고 정밀한 방식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류 대사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재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북한 민생에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육자회담을 재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이나 대화를 주장하고 있는 중국의 노력 역시 안보리 결의에 대한 포괄적인 이행으로 봐야 한다고 류 대사는 밝혔습니다. 류 대사는 북한은 물론 미국 역시 안보리 결의 이행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re are two principal parties to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and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DPRK and the United States.
류 대사는 미국과 북한을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의 주요 당사국으로 지칭하면서 두 나라가 안보리 결의가 요구하는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로 향하기를 거부한다면 중국이 아무리 해결 능력이 있다고 해도 중국의 노력은 실질적인 결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대사는 이날 회견에서 한국에 배치되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대응수단이 될 수 없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미국이 추진 중인 독자 제재도 안보리 결의안이 만든 국제사회 규범에 역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통상 북한의 도발 직후 열리는 안보리의 긴급회의 소집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안보리 긴급회의를 개최해도 의미가 없다면서 북한은 이미 여러 안보리 결의의 제재 대상이고 결의를 위반했지만 처벌받지 않고 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을 심각하게 증가시키지 않는 추가 안보리 결의는 아무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아무 결의도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중국은 이제 중요한 단계를 밟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북한과 대화할 시간은 지났고 북한 정권이 세계 평화에 가하는 위험은 이제 모두에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태평양 함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문제도 대화 테이블 위에 놓여있다는 태평양 함대 사령관의 앞선 발언에 대한 답변입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 신문이 스콧 스위프트 태평양 함대 사령관과의 질의응답 내용을 보도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스위프트 사령관이 지난 27일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 질문받자 마땅히 대화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미 태평양 함대 공보실의 찰리 브라운 대변인은 보도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VOA의 질문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불안정을 일으키는 북한의 행동 가운데 지속적인 핵 개발보다 더 확실한 예는 없으며 북한의 핵무장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대변인은 더 나아가 북한을 영내 불안정의 근원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안보와 안정, 번영을 보장해온 국제적 규범과 기준, 규칙, 법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시드니 모닝 헤럴드 신문이 단독 기사로 보도한 해당 발언과 관련해 스위프트 사령관이 연설 뒤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개발 노력을 넘어 영내 많은 나라들이 처한 복잡한 안보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스위프트 사령관이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언급했지만 명백히 말해 태평양 함대 사령관으로서 역할 가운데 유일한 초점은 이같이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에 맞서는 미 대통령에게 군사 옵션, 그 중에서도 해군의 옵션을 제공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8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형의 대기권 재진입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재진입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지난 28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형과 관련해 북한이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우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한국의 한 방송에 출연해 일본 홋카이도에서 포착된 북한 미사일의 섬광을 보면 분산되지 않고 매우 뚜렷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영우 위원장은 이 미사일이 홋카이도로부터 17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낙하했다며 궤도를 정확히 조절할 수 있는 이 정도 기술력이라면 핵탄두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정보위원회 긴급 간담회에서 ICBM급 미사일의 재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영무 한국국방부 장관 역시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이번 ICBM급 발사를 재진입 시험으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핵미사일 기술 전문가인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재진입체 기술은 상당히 많은 실험과 해석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며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성공을 주장하려면 재진입 시험 장치에 대한 기술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엔트리 기술이 있다라고 그러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보면 고각 발사에 대한 시험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거를 해석적으로 정상계적으로 쐈을 땐 리엔트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우리한테. 그런 상호간의 컨버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우리 같은 기술자들은 아, 이 정도면 성공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여준 거 없잖아요, 지금. 리엔트리 테크놀로지라는 게 미국이나 러시아에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연구를 한 거거든요.
장 교수는 이어 일본 NHK 방송의 홋카이도 영상 속 섬광은 재진입 당시 발생한 마찰열이 외부의 찬 대기와 만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것만 가지고 재진입 성공을 판단하긴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장 교수는 다만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어도 ICBM급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이라며 재진입을 못한 채 우주에서 핵탄두가 폭발한다면 방사선으로 모든 위성들이 마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미사일 전문가는 북한의 이번 화성 14형의 고도를 볼 때 재진입 실험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마련돼 있지만 기술 확보 여부를 따진다면 실패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NHK 영상을 보면 재진입 당시 상당한 발열과 함께 재진입체를 둘러싼 피복제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입니다.
재진입할 때 상당한 발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점차 내려오면서 그 삼광이 그게 약화됐다라는 것으로 볼 때는 재진입체를 둘러싼 피복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그걸 누구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물적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증거에 제일 가까운 게 바로 홋카이도에서 촬영했던 그 영상일 것 같은데 그걸로 따져볼 때는 재진입이 이거 좀 완벽하지 못한 걸로 보인다.
이 전문가는 재진입체가 재진입 마찰 조건을 견뎠다면 상공에서 빛이 빠르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영상에 잡혔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는 군사당국 회담에 이어 적십자 회담 제안에도 아무런 응답을 내놓지 않은 북한에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를 국제사회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측의 군사당국 회담 제안을 무시했던 북한이 적십자 회담을 열자는 한국 측의 또 다른 제안에 대해서도 끝내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17일 적십자 회담과 군사당국 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지만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군사 분계선상 적대 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당국 회담을 지난달 21일에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이달 1일에 열자고 각각 제안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이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등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인도적 문제와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간 협력을 재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1일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우리 대안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와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잇단 대형 도발에도 한국 정부는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전략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통일부를 방문한 제임스 최 주한 호주 대사와 만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제재와 대화의 병행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선 북한의 도발이 미국의 인내 한계선을 의미하는 이른바 레드라인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북한과의 대화 노력이 국제사회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자칫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현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입니다.
지금은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재나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자꾸 대화와 협력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한국이 논의에서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한국 정부가 자처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로 근본적인 판이 바뀌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군사회담 제2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로 답했는데도 여전히 베를린 구상을 포기하지 않은 채 대화의 창구가 닫혀있지 않다며 북한의 향후 행보를 속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대화 일변도가 아니라 대화와 제재 병행임을 분명히 했다며 최근 북한에 제안한 회담은 전략적 수준의 북핵 대화와는 무관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인도적 차원의 대화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임박한 그런 남북 사이에 군사적 그런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 붕괴선 일대에서의 긴장 완화 조치, 이른바 전술적 차원에서의 긴장 완화 조치에 한정한 대화였지 전략적 수준에서의 북핵 대화를 얘기한 건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과 대화한다는 베를린 구상의 원칙에 대한 근본적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 도발과 정세 변화에 따라 제재와 대화 중 방점이 찍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북 정책의 원칙이 자꾸 바뀌면 국민 불안만 가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가 지난 31일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연 나우의 지성호 대표와 함께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실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지성호 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지성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3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여셨는데 이런 회견을 준비하게 된 배경이 어떤 걸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정부의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체포된 이제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하지 못하고 북한으로 송환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 되기로는 이제 70여 명이 이제 체포돼서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지금 예, 이야기됩니다.
예.
그것들 보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대한민국 사회라든가 그리고 국제사회에 이제 그 북한 탈북자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그 북송을 이제 막아야 된다고
네.
목소리를 이제 내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이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기자회견에서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어떤 거였을까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제 중국은 책임적인 위치에 있고 그리고 또 북한 안에서 이제 탈북했던 이제 주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 그리고 또 그들의 이제 인권 유린도 이제 중국 정부가 잘 알고 있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예.
최근 들어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탈북자들을 체포해서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또 이제 북한 정권도 함께 개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 개선을 이제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예. 북송을 앞둔 탈북자들이 자살을 했다. 뭐 이런 보도도
예.
나왔는데 지 대표께서 파악하고 계시기로는 중국 당국이 최근 들어서 강제 북송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까?
예, 그런 추세이고요.
예.
참 제가 보기에도 이제 정말 의도적으로 이제 더 조직적으로 이제 탈북자 이제 그 색출 예, 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됩니다.
예.
뭐 최근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지역들에서 탈북자를 이제 잡기 위해서 특히 중국이 이제 토착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한국행을 이제 원하는 사람들을 이제 주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동 중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잡힌다든가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예.
뭐 그것은 이제 뭐 국경 지역에서 이제 일어날 때도 있고. 또 중국의 이제 그 뭐 제3국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일어나는 때도 있고
예.
지금 굉장히 이제 중국 안에서 탈북자들이 그 한국 행위를 이제 단속이 이제 심한 그런 상황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예.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얘기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암묵적인 이제 북한과의 이제 그런 결탁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정권 특히 이제 북한의 보위부라든가 아마 또 그것은 이제 북한 보위부 자체는 이제 뭐 북한의 이제 김정은 정권하고 이제 직결돼 있고 또 이제 많은 탈북자들을 이제 다시 이제 북한으로 데려오라 뭐 이런 지시도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뭐 북한의 그 영향이 이제 중국 뭐 이제 공안 당국과 함께 이제 공조를 이루고 그것이 이제 조직적인 탈북자 색출 특히 이제 한국행을 하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예, 그런 것으로 지금
예.
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중국의 탈북자 북송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중국의 입장은 그런 거죠.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다. 불법적으로
그렇죠.
입국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네.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제 글쎄요, 이제 난민의 기준으로 이제 볼 때 뭐 중국은 이제 그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그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을 이제 나오는 경우에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제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예.
북한을 이미 탈출할 때는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받게 될 고통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이제 뭐 감옥이라든가 또 교화소라든가 뭐 정치범 수용소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그런 처벌을 받게 되고 현저하게 이제 죽음의 위협에 놓일 수 있는 사람을 이제 그곳으로 보낸다는 것은 이제 국제 규범으로 볼 때 이제 좀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중국의 이제 그런 이제 태도보다는 그들이 이제 뭐 중국에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으로 이제 가는 것인데
예.
그것을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막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 예.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
어찌 보면 중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는 뭐 한국과 이제 그 중국 간의 그 관계 외교적인
예.
문제 이것에도 이제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중국이 결국은 이제 한국으로 가는 탈북자들을 단속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는
예.
분명히 이제 한국 정부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정부를
예.
의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목소리를 또 더 내고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부족한 것도 이제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 정부의 목소리가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글쎄요, 저도 이제 NGO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 관계자 분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처럼 충분히 이제 그 중국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여건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이제 많은 이제 그 이번에 그 체포된 그런 가족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그 구출에 그 구해줄 것을 이제 요구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더 정확하게 보기로는 언론도 많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던 것들도 이제 있는 것 같고요.
예.
특히 뭐 북한으로 다시 넘어간 이제 뭐 탈북자라든가 그의 배경에 대한 것은 많이 이제 이슈가 됐지만
네.
그런 이제 뭐 언론의 문제 그리고 또 그것이 알려질 수 있음에도 좀 예, 잘 외부에
예.
유출하는 것은 그 좀 꺼리지 않았나 이런
예.
것들이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북한 인권단체 나우의 지성호 대표와 함께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실태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매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탈북 남성 오스틴 현 씨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30살 탈북 청년 오스틴 현 씨. 미국의 명문 사립 컬럼비아 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오스틴 씨는 이제 곧 유학생 딱지를 떼고 미국 사회로 진출하게 됩니다. 미국에서의 6년 세월이 숨가빴다는 오스틴 씨는 북한을 빠져나온 후 지금까지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다고 단언합니다. 중국에서부터 탈북 여정을 인도했던 나이든 미국인 선교사를 떠올리는 오스틴 씨는 자신의 안전만을 염려했던 그를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메콩강을 건너다 실종된 미국인 선교사,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간 선교사의 생사를 수사하던 미국 정부의 개입으로 결국 오스틴 씨는 자유를 얻게 됐다면서 자신이 얻은 자유는 누군가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름도 빚도 없이 살다간 선교사의 희생으로 얻게 된 자유.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위대한 인물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죠. 제가 어머님한테 감사한 거는 첫 번째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는 저를 중국에 데려가 준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머님이 저를 중국으로 안 데려갔으면 제가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받겠어요. 생명을 저에게 주셨지만 그 생명을 보호해 주셨고
한국과 뉴질랜드, 미국 낯선 땅에서 후회 없이 그리고 떳떳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삶의 자세도 어머니에게서 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좀 진지하게 이야기하실 때는 이름도 안 부르고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됐고 이 나라 세금으로 지금 이 모든 게 다 주어진 건데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 나라에 세금을 내고 살아야 된다. 저 우리한테 국적 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 나라에 엄마는 기초생활수급 벗어난 게 너무 기쁘다 사실은.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탈북자 지원금 지급기한 5년이 차기도 전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 어머니의 근면성과 성실함은 오스틴 씨에게 큰 가르침이 됐습니다.
그 롯데마트 청소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나중에는 반장이 되시고 나중에는 총무가 되시고 나중에는 소장이 되셨고 환경미화팀 소장 나중에는 스카웃이 돼가지고 그 중견 백화점이 울산으로 들어올 때 그 환경미화 소장으로 스카웃돼서 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 밑에 어머님 밑에 직원이 20명이었어요. 한국분들 링겔 맞으면서 일을 갔고 말단 청소원으로 들어가서 3년인가 4년? 3년 좀 넘으셔가지고 소장이 되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어머니. 이런 자랑스런 어머니가 올해 자신의 졸업식에 참석해 이제 더 걱정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신 어머니. 오스틴 씨는 종종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면 어머니께 전화할 겁니다.
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대답을 해주시고 선택은 결국 제가 하게 만들어줘요. 저는 너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저를 교육시킨 방법대로 제 자식한테 교육시키고 싶어요. 강요를 안 하세요. 대신 좋고 나쁨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선택은 제가 하게 만들어요.
아름다운 날들. 오스틴 씨는 먼 훗날 어머니와 함께 가보고 싶은 곳,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
아버지 무덤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그냥 앞에 술잔 부어드리고 그냥 제가 아무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펑펑 울 것 같아요. 너무 비극이잖아요. 정말 비극이잖아요.
오스틴 씨는 아주 어릴 적 고향에서 가족과 보낸 행복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북한에서 사람들이 북한에 살았는데 너무 힘들지 않았냐? 힘든 거는 당연히 있었죠. 그렇지만 그 힘든 가운데 해도 분명히 행복도 존재하거든요. 가족끼리 보냈던 아름다운 시간들.
소중한 추억이 남아있는 곳. 그곳에 가서 아버지를 만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지만
네.
잘 성장하고 어른이 돼서 나이가 30이고 어떤 얘기를 하실까요?
아무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요. 대신 술 한 잔 사주실 것 같아요. 저는 술을 아버지한테서 배웠거든요. 어리긴 했죠. 15, 16살 때였으니까. 그런데 아빠가 가끔 술을 혼자 드시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제가 그때는 사춘기잖아요. 저는 청소년 때니까 그러면 한 잔씩 주셨어요. 술은 아빠한테서 배우는 거라고. 근데 고마웠죠. 왜냐면은 아빠와 그런 추억이 있잖아요. 아빠와 같이 맞상을 했던 추억.
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고향 땅. 그곳에서 오스틴 씨는 해야 할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고향에 갈 날이 언젠진 모르지만 앞으로 자신의 삶이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여정이 될 것 같다고 말하는 오스틴 씨. 이런 바람은 탈북자로서 세상의 빚진 자로 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탈북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오스틴 씨는 미국 유학을 꿈꾸는 탈북자 청년들이 있다면 이것만큼은 기억해두라고 조언하는데요. 첫 번째는 끈기와 인내였습니다.
저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공부를 한다고 보거든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앉아있고 끈기 있게 공부 열심히 잘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결국은 얼마만큼 자기가 열심히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냐 문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정직이에요. 정직해야 돼요. 손해보더라도 정직해야 돼요. 제 자신이 얼마만큼 정직한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안 되는 거 거짓말하려고 노력하진 않고 스스로에게 한 거짓말이 나중에는 돌아오는 화살이 된다고 보거든요.
탈북자 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기 원한다면 마지막으로 이 점은 잊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도 습관이에요. 천목 선생님이 저에게 가장 이야기 많이 하셨던 게 감사해라. 일부러 감사하도록 이렇게 많이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중요했어요. 제 삶 속에서. 요즘은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다른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잘 못하고 땡큐 카드도 잘 못 보내지만 늘 감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냥 진짜 감사해요.
끈기와 인내, 정직함, 그리고 감사함을 잃지 않는 것. 탈북 이후 지금까지 오스틴 씨가 깨달은 교훈입니다. 오스틴 씨는 자신의 삶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그렇겠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교훈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오에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오스틴 현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부터는 미국 내 탈북자이로 물리학 박사 조셉 한 씨의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The Voice of Americ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낮 최고 31도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25도, 낮 최고 31도. 남포 아침 최저 25도, 낮 기온 32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28도. 수풍 아침 기온 23도, 낮 최고 29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21도, 낮은 28도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29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에 구름 끼고 오후에 비가 오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 30도. 용현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32도입니다. 개성 아침 최저 25도, 낮 최고 32도. 사리원 아침 최저 25도, 낮 최고 32도입니다. 함경남도, 함경북도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장진, 풍산, 평강, 삼지연에 오후부터 비 예보 있습니다. 함은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27도. 풍산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5도입니다. 청진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26도. 운기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25도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4도 예상됩니다. 해상도 흐리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이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 voakorea.com으로 접속해 저희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 듣기 선택하시면 24시간 내내 언제든지 저희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8월 2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어느 시점엔 북한과 대화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1일 국무부에서 미국은 북한의 적이나 위협이 아니란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에 용납되지 않는 위협을 가하고 있고 미국은 여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어느 시점 북한이 이를 이해하길 희망하고 있으며 그런 뒤 북한과 마주앉아 그들이 바라는 안보와 경제적 번영과 관련된 미래에 대해 대화를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2일 관보 게재를 하루 앞두고 온라인상에 공개됐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에서 미국 여권을 갖고 북한을 여행할 경우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모든 여권은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이어 보충정보 항목에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북한을 여행하거나 북한에 있는 미국민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제기한다고 그렇게 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여행을 가고 현지에 머물거나 북한을 경유하기 위한 미국 여권은 특별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무효로 선언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는 언론인과 적십자 관계자를 비롯한 인도주의 구호활동가를 포함시켰습니다. 미군이 매우 특이하고 전례 없는 수준의 북한 잠수함 활동과 사출 시험의 증거를 포착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심포조선소에서 지난달 30일 이달 들어 세 번째이자 올 들어 네 번째 사출 시험이 이루어졌다며 이는 북한이 잠수함 발사 능력 개발에 결정적인 미사일 부품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출시험은 고압증기를 사용해 미사일을 공중으로 밀어올린 뒤 엔진 점화로 발사하는 미사일 콜드런치 체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1일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지만 주권 수호에 있어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인민해방군 건군 90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 중국인은 평화를 아끼고 사랑한다며 절대 침략이나 확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지만 모든 침략과 싸워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영토를 갈라놓으려는 어떤 개인이나 조직, 정당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이 주권과 안보, 개발 이익에 해로운 쓴맛을 삼킬 것이라고 기대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실패한 터키 쿠데타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약 500명의 용의자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1일 이들 용의자 486명은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에 이끌려 터키 수도 앙카라에 위치한 법원으로 입장했습니다. 용의자들에게는 대통령 암살과 테러 모의, 살인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용의자들 중에는 쿠데타를 주도한 군 장성들과 군 비행 조종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약 4,500쪽에 달하는 기소장은 용의자들 가운데 50명에게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오려면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의 측근인 카칸 아바시 씨가 파키스탄의 새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파키스탄 의회는 1일 아바시 석유 장관을 지난주 사임한 샤리프 총리의 후임으로 선출했습니다. 아바시 신임 총리는 이날 의회 표결에서 221표를 얻어 47표를 얻은 야당 후보를 물리쳤습니다. 아바시 총리는 샤리프 전 총리의 동생인 샤바즈 샤리프 펀잡주 수석장관이 보궐선거로 의회에 진출할 때까지 과도 총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 지도자들은 집권당의 이 같은 움직임을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베네수엘라 정부에 평화적 시위자들의 조속한 석방과 시위 과정에서 사망한 10명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인권 최고 대표는 1일 성명에서 자택 연금 상태에 있던 야당 지도자 레오폴드 로페스 씨와 안토니오 레데메스마 씨가 베네수엘라 당국에 의해 또다시 구금된 사실에 깊이 우려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베네수엘라 당국이 가택 수색을 포함한 과도한 무력 사용을 통해 이미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야당 지도자 레오폴도 로페스 씨의 부인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남편이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자택에서 연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